이번 주에 저희들이 교대한 마태복음 28장 1절 20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한국을 이해하는 분들과의 세 가지 질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5절부터 7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있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운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의 말은 무슨 뜻인가?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 무엇인가? 두 번째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로소되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게 주셨으니 무슨 뜻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마지막은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뜻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27장 66절 마지막 절입니다.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굽게 하니라. 그래서 성문 바깥에 이제 예수님이 그 무덤에 이제 들어가셨고, 그리고 거기에 돌을 임봉하고 여러 가지의 그 문지기들을 굽게 하였죠. 그리고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해가고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입니다. 때리는 미명에 이제 그 해가 뜰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더니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누구냐? 그래서 이거는 그 작은 야곱과 그리고 그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로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지난번에 보면 그 중에 막달레 마리아와 또 야곱과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가 다른 마리아로 보고 있고, 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그래서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의 엄마도 거기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여동생, 엄마의 여동생, 즉 예수님의 이모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레 마리아가 섰느니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큰 지진이 또 났습니다. 이제 3일째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 초자연적인 그 현상이 일어난 거죠. 3절입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이제 돌을 굴려냈다는 그 지진이 나서 천사가 돌을 굴려냈다 그러겠죠. 초자연적으로 돌을 문 여는 것을 수직하는 자라, 그 문을 지키는 자들이 저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그 천사의 옷이 눈같이 희거늘. 그 지킨 자들 떨었다는 거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이제 그 여자가 왔을 때 십자가가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질문,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이죠. 무서워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무서워 말라. 즉 다른 말로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6절에 그가 여기 계시한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냐. 이미 살아났다. 현재 완료형이죠. 그의 누웠었던 곳을 보라.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났던, 그 당시에 살아났고 현재도 살아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 어떤 그 신비나 어떤 망상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제자들한테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을.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이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그가 죽은 데 가서 살인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했죠. 그래서 이 부활한 절 반자들이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또 다른 곳에서 오는 어떤 여인들이라든지 또 이런 절을 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보면은 그 역사적으로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가 다시는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했죠. 와, 그럼 우리도 살지 못하니까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왜냐하면 죄를 승리한 거, 주님 모든 피값을 지불하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를 나타낸 그 승리 없음으로 여전히 죄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 구약대 이미 죽은 자들도 역시 하늘나라 가지도 못하고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죠. 왜냐하면 부활은 하늘나라도 없는데 그건 불쌍한 자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전하라는 그 이유가 여기였고, 그리고 이 부활을 본 사람들이 오늘 본문 외에도 여러 군데서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을 보면은 주님이 이제 부활한 여러 군데 나타나셨죠. 개바에게 보시고 베드로에게,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여러 형제들도 보였고 주 안에서 형제죠.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도 보였습니다. 여기서 열두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그 당시에는 열한 제자죠. 그리고 나중에 그 오순절 직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또 한 제자를 뽑았죠. 그래서 그들도 봤다는 거죠. 뽑은 그 제자, 열두 제자, 사도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였으며, 그건 예수님의 그 동생, 그러니까 엄마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동생 야고보에 보였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세기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였다. 사도 바울에게 보였다. 다메섹 선상에서, 거기서 사도 바울에 보였다. 다메섹이 오늘 그 시리아의 수도죠. 다메섹 그 도시가. 그 다음에 토마스에 대한 또 얘기,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 중 하나, 토마스.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가 가르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더 복되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고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다 가운데 찾느냐? 그래서 거기가 무덤이 완전히 비어 있으니까 그 여자들이 두려워서 땅에 그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볼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두려워갖고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 새 예수께서 저희를 이제는 기쁨이죠. 큰 두려움 말라 했으니까 큰 기쁨으로 이제 다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신 여자들이 나의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한다. 그래서 그 주의 첫날에 안식일 첫날에 부활한 예수를 경배한 날이, 그 제일 먼저 경배한 날이 언제입니까? 그래서 일요일입니다. 이것이 부활한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에 주로 다 같이 모여갖고 예배를 많이 하죠. 뭐 어떤 때는 주중에 월요일 하는 것도 있고, 또 뭐 금요일 날 주로 다 모여 하는 것도 있고, 지금 갈부체프 NIM은 그렇죠. 그리고 토요일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일요일 날 했음을 볼 수 있고, 10절. 이에 예수께서 가르쳐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 형제는 주님의 그 열한 제자를 뜻하죠. 여기는 버린 자들인데 이들 용서한 것을 볼 수 마태복음 26장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했죠.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 그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뭐 대제사장이나 여러 지도자들의 그 군사들을 왔을 때 예수님 잡아갈 다들 도망가 버렸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목자를 때린다는 얘기죠.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 나타났던 부활한 예수님. 누가복음 24장 35절 36절. 그 엠마니오 가는 사람부터 나타나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를 만나서 그 된 일에 천천히 믿는 자들,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르쳐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다. 그 제자들이 있으면서 거기서 떡을 떼면서 예수님 기념한 성탄식할 때 예수님 또 나타난 겁니다. 그 엠마니오 두 제자가 왔을 때 요한복음 21장 14, 15절.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두 분 나타난 제자 나타났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에 나타나시죠.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르쳐 주여 그려. 그 주님이 아가페를 물었죠. 물었는데 우리 시몬 베드로는 끊임없이 필레오, 예수님 내 스승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 조금 형제 사랑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제 사랑은 아가페 사랑 안에 그 포함은 될 수도 있죠. 뭐 필라델피아 교회 그 필라델피아라는 그 뜻이 보면은 주님 안에서 모두가 형제니까 그것을 아가페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서 베드로의 필레오 필로라고 대답한 것은 결국 예수님이 내 주님이기 때문에 내 스승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르쳐 네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계속해서 아가피를 먹고 마지막에 세 번째 질문 주님은 필레오 사랑하냐 그렇게 질문을 바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이제 성에 들어갔다고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바뀐 성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이 고하니. 근데 예수님 십자형을 당한 것이 성 밖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11절. 히브리 13장 12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냐. 성문 밖.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문 밖.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툼 가든이라는 그 지역 성문 밖에 그 북쪽에 그 밖에 거기 있죠. 거기 골고다 그 언덕도 있고 그래서 그곳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인원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이제 부활했으니까 이 말벌을 막기 위해서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를 잘 때 그를 그 예수님 시체를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근화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니 군병들이 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둘이 퍼지니라. 제들 훔쳐갔다. 16절 열한 제자죠.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갈릴리에 그러니까 갈릴리 바로 그 위에 그 산 큰 산 아르벨 산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르벨 산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와 Great Commission을 말씀하지 않은가. 예수를 뵙고 이제 또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다. 단수죠. 아마 이 토마스가 아니겠나 뭐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 나와 일러 가르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두 번째 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였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재판할 때 어떠할 때 권세가 되느냐. 만약 캘리포니아 주법 같으면 캘리포니아 주법이 어떠할 때까지지 뭐 오레간 주나 워싱턴 주나 이런 법들은 오따르테 한 가지죠. 그래서 그 하고자 하는 그 오따르테거든요. 이 오따르테가 예수님께 있다 때가 있어요. 아 분명합니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께 하는 그 오따르테 근거 아니고 다른 것은 권위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 오따르테를 설명하는 도구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에 어떤 본질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본질은 될 수 없죠.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런데 히브리서 2장 8절을 볼게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신 저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복종치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반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골로새 1장 17, 20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쉬었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 몸이 교회고 교회의 머리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은 머리가 그의 근본이다 했죠.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네. 부활 처음 한 분은 주님이죠. 이는 친히 만물의 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 십자가 피를 통해서 모든 그 인간 피조물들이 주님과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있죠. 그 위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 그들 중에서 교회가 있죠. 주를 믿는 자들. 그게 헤드가 누구냐. 주님이죠. 결국 주님이 다 다스린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냐면 성경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정성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성경을 상고하거냐. 성경이 곧 내게 대한 증거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에 반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 제자들 보게도 모든 것은 너한테 있으니까 너 가서 침례를 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했죠. 그때 보니까 주님의 권위 그 성경에 있을 때 그걸 근거하고 있을 때는 권위가 있고 그걸 반할 때는 권위가 없는 거죠. 이게 너무나 분명한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되는 경우가 분명히 성경입니다. 성경을 반할 권한이 어느 누구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랬죠.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근로적은 이 말씀이 하나님 알 수 있는 그 네이처 그게 바로 본질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이 말씀을 뭐든 뭐 다른 종교에다 뭐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이 원래 성경이 신약은 그리스 말로 되어있고 구약은 히브리 말로 되어있어. 그 구절을 보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 말씀. 그 이 말씀을 뭐 하느님은 이것도 또 이상하게 해석하고 뭐 여러 하느님 중에 하나의 하느님 뭐 이렇게도 해석하고 뭐 이상하게 번역한 말씀 이 자체가 하느님 본질을 가리키는 거죠. 이걸 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이 큰 우리의 그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 반한 건설은 아무도 모든 건설은 왜냐? 주님께 있기 때문에.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것은 주님의 그 건설이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이게 분명히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뭐 항이종이나 차별 없어. 모든 족속. 그래서 어떤 이 교회에 우리 실질적으로 어떤 거,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은 결국은 말씀 듣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분이 뭐 어디에서 나왔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인종적인 그런 질문, 그거 전혀 관계 없어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죠. 모든 족속. 중요한 거는 모든 건세는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이슈지. 다른 건 이슈가 아닙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이름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이게 이름 아니죠. 아들 하나의 그 신분한테 성령한테 하나의 그 본체 영어로 비잉이죠. 비잉을 여기에 이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물에 빠지는 그 침례에서 이것은 한국 개혁성경 세례라고 번역했는데 세례를 주고 그래서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먼저 모든 족속이라는데 모든 족속은 우선순위겠죠.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보내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은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나왔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있습니다. 갈보치베 에나임들 에나임 힐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가서 웨스트 에나임 또 뭐 이쪽에는 코로나 리버사이드 그 다음에 저기에는 뭐 노월크 이건 헤멧 뭐 이런 식으로 그 본질에서 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거 지금 삼일체 하나님을 따라 나타내죠. 요한 1서 5장 7절에 개혁성경 이 구절 빠졌는데 여기에서 하늘에 그 증인이 세 명이 있다는데 이 세 명이 한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말씀이 유기되어 가니까 그리스도를 뜻하죠. 말씀 유기돼서 그 다음에 성령이죠. 이 세 개가 하나다. 그러니까 삼일체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이름이라 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은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침례를 주라고 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자기 죄를 회개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것과 여러 가지 죄들을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성령이 이제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과 더불어 죄에 대하여서 주님과 같이 주님 죽은 것 죄에 더불어서 죽고 그 영으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본질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를 이제 줄 때 뭐 세례를 번역했으니까 세례를 줄 때 이와 같이 삼일체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침례를 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죽고 육이 죽고 육에 그리고 영으로 살아나는 것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므로 영이 이제 살아나니까 베이비 임재 그 영이 있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성령 충만이 되어 하지만은 그다음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기라. 모든 것을 가르치라 했는데 많은 그 대다수들이 그 말씀 부분만 부분적으로 성경 구절 어떤 부분만 뽑아가지고 그 어떤 특정 교단이 중요시하는 그 구절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거는 이 구절에 그 맞지 않죠. 주님 모든 것을 가르쳐 전부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 구절 구절로 전부 가르치는 것이 주님 뜻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치랬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갈 때 하나님 나라와 의가 먼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만 내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네. 그 육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영에 위해서 하늘나라와 하늘의를 먼저 해야 되는데 자기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것을 가지고 막 함으로 이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 또 믿지 않은 자들을 예수님 오는 것을 방해하는 stumbling block이 되든지 또는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것이 됩니다. 먼저 나라가 우선순위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로마 14절 10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신 거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의, 의로운 하나님 의죠. 하나님 의와 피스, 하나님 평강, 희락, 기쁨이 있는 거죠. 그걸 향해서 먼저 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겁니다. 하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곳이 되도록 그 마음을 가지 그게 우선순위고. 두 번째 하나님 의는 어떻게 나타나냐. 이거는 로마서 1장 16, 17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 복음 모든 민자의 구원을 주죠. 그리스도인을 이라는 능력겸 첫째 유대인은 또 헬라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구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은혜로 그거는 바로 믿음으로 그 구원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의 그 안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믿음이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 의인이란 뭐니까 의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방법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의 믿음 하게 돼 그리스도 되죠. 그로서 계속 자라는 믿음. 그 믿음 뭐냐 하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를 가리키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임, 성경 그게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 있으면 들음은 그리스도만. 이 말씀이 이제 레마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설명하니까. 뭐 직역하면은 구어 말로 하는 건데 영적으로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로고스가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그 레마로 바뀌는 그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본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많은 이에서 그 육을 추구하는 문제는 히브리서 11장 1절 3절과 1절, 2절 일반적인 믿음만 가지고 합니다. 믿음 바라는 것에 실상하여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앞으로 바라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냐 내일 뭐 100만 불 가지겠다. 아니 100만 불 없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바라고 또 그게 믿음 자체 그거야 증거다. 법적인 용어고 선진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겁니다. 믿음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의 실상, 실제의 그 substance, 보지 못하는 것, 앞으로 보지 못하는 증거다. 그 실상과 증거, 증거는 이제 법적이고 실상이라는 것은 자연과학적인 그런 의미죠. 그 실상, 실제로 존재하는 거다. 그죠? 믿음 자체가 존재하죠.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보지, 아직 보지 못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 1절에 그 의지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걸 문맥 전체 보면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아느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은 말미암아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갈 때 이와 같이 필요하는 11장 1절에 요가지 믿음이 부차적으로 이것을 더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오고지 1절이 우선이 아닌데 1절이 자기 마음에 있는 지 멋대로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그러한 것들로 지어서 그 믿음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반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것을 실망한다 얘기해서 실상인데 하나님 말씀을 반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은 보면 다른 종교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불교 신자 불교 신자에도 믿음 바라는 것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 증거다. 불교 신자 신앙인조차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슬렘 믿음도 1절의 믿음을 갖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은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것을 aggravate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1절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고린전 3장 3절 4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으로 한 것이니 돌비에 쓴 것이니 오직 육의 신비 즉 마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향하여 이같이 확신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그렇지 않을 때 세상의 소원과 빛도 될 수 없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해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건 어떤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 다음 성천하고 난 다음에 7일 지나서 오순절 때 6월절부터 50일 오순절 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하나님 계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다 있었죠. 그렇게 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와 같은 chronological order 사도행전 1장 9절 12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가 보는 데 올리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올리브 그 산에서 감람 동산에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감람산이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이네 가기에 알맞은 기지다. 그래서 감람원에서 그 예루살렘 가는 거 보면은 그 바로 그 연결되어 있죠. 그쪽으로 그 동문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미국 목사들이 갈 때 그 안내자가 그 나팔을 불고 그 감람원에서 그 예루살렘 쪽으로 막 걸어가는 그렇게 저기 우리가 따라가는 그와 같은 이벤트를 우리가 가졌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친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지 않죠. 그죠? 모든 걸 가르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절요. 오순절 날이 임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시다가 이 방언은 이제 성령의 선물이죠. 이 방언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선물로서 이 은사죠. 은사로서 방언을 그때가 방언은 너무 눈에 확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아가페 사랑인데 이 아가페 사랑은 바로 또한 가장 큰 성령의 선물이죠. 그죠? 아가페 사랑 가장 큰 선물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의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랬겠죠. 고린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너는 가장 하나님의 있는 그 최고의 은사를 받으라면서 고린 13장에 설명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앞에 사랑의 여러 가지의 그 형태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그 선물로 그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령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자체가 근데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요한일서 4장 3절에는 보면은 우리의 영 중에 저 그리스도의 영이 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성령 하느님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승천 전까지 제자들과 육적으로 계셨고 승천하고 오순절 때 그리스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죠.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필요하면 아무데나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걸